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케도니아 경찰이 그리스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양측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언론들은 그리스 북부 이도메니 국경통과소 인근에서 오늘 약 30명이 국경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으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서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최루탄과 섬광수류탄, 고무탄, 물대포 등을 발사해 이민자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충돌에 앞서 난민수용소에는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마케도니아 당국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소문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이도메니 난민수용소에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 폭력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 시리아 평화회담이 시작되는 가운데 시리아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영토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부 통제 지역에서 오늘 아침 일찍 각 투표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측통들은 집권 여당인 바스당이 이번에도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3,500여 명의 후보가 출마해 250개 의석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서방 지도자들과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평화회담에 대한 위협이자 휴전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랍 청년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중동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 소재한 여론조사기관 ASDAA 측은 16개 아랍 국가들에서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ISIL을 역내 최대 위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37%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또 만일 ISIL이 폭력 사용을 줄인다면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도 78%가 그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그럴 수 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높은 청년 실업이 ISIL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국방관리들이 합동 군사훈련과 해양 순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군사 당국자 회담에서는 공동 순찰과 합동 훈련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군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논의가 초기 단계일 뿐 이번 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에 남중국해에 대한 공동 해양 순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공동 해양 순찰은 1년 안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3월 수출이 1,608억 달러를 기록해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11.5%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3월 중 중국의 수입은 1,310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6%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국은 29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는 오늘 상하이 지수와 선전 지수는 물론 홍콩 증시도 장 초반 2% 이상 올랐습니다. 파나마 연방수사요원들이 이른바 파나마 문서의 진원지인 모세악 판세카 법률회사를 급습했습니다. 지난주 이 업체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 역외 계좌를 운영해온 전 세계 권력층과 부유층의 명단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파나마 법무부는 성명에서 검찰과 경찰이 불법 행위에 해당 법률회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나마 문서에 나타난 고객들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인척들이 포함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다음 주 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북한 외무상과 미국 관료와의 회동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한국 측의 납치라는 북측 주장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새벽에,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미국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해 북한은 언제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주변 해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N-08은 지난 2013년 4월 15일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사거리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12,000km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 발사된 적이 없는 만큼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KN-08의 실전 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당시 KN-08을 이동식 발사대로 쓰이는 차량에 탑재해 공개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임의의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발사가 가능해 미한 군 당국이 조기 탐지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의 설명입니다.
언제든지 이동식 발사대를 끌고 가서 발사대 탁 세우고 그냥 쏠 수 있는 거죠. 발사가 포착이 된다 해도 선제 타격이 어렵겠죠.
CNN 방송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발사 가능성을 제기한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로 추정됩니다. 이는 일본 전역과 미군 기지가 있는 괌까지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무수단 미사일도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이미 200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미사일을 모방해 만든 만큼 굳이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KN-08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건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월 초부터 중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의 설명입니다.
우선은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북한이 대북 제재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 수준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져 있다. 이런 걸 이제 대외적으로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시죠.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300mm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노동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핵탄두 폭발 시험과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을 북한군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조성된 안보 위기가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평화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전화위복의 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오늘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9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위성 항법 장치 결안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외 동포들의 단합을 이루고 광복에 대한 희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됐다며 지금 당면한 과제들도 온 국민이 애국의 일념으로 단합한다면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관리와 리 수용 북한 외무상 간 회동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다음 주 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 관리와 리수용 외무상 간 회동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미 당국자가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하는 리수용 외무상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오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 대해 당사국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11일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의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리 외무상의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의 뉴욕 방문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이후 7개월 만으로 리 외무상은 2014년 이후 2년 연속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장관급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가 아닌 실무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도 높은 제재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리 외무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서명식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해 일각에서는 미북 간 접촉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나 불가침 조약 협상 등은 모두 북한의 비핵화 협상 결심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말 미북 간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의 비핵화 우선 요구에 막혀 접촉이 무산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이 한국 측의 납치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 납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북한에 대한 중대 도발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의 사죄와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이후 북한이 공식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적십자회 담화는 이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해당 나라의 무기나에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한국으로 데려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또 한반도의 현 정세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라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엄중한 후과와 징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귀순은 순전히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억지 주장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북한이 억지 주장과 함께 우리에 대해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통일부 논평은 또 북한이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돌아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측 반응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중국 당국과 중국 내 북한 노동자까지 동시에 겨냥한 다목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탈북 루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중국 내부에 있는 또 다른 탈북을 하려는 어떤 북한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어떤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김 박사는 또 북한 측 담화가 해당 나라의 묵인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종업원들의 망명을 사실상 방조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국이 아닌 적십자회를 통해 첫 공식 반응을 낸 데 대해 이 사건을 한국 측의 납치극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십자회를 통해 했던 건 이제 납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 어떤 적십자회랄지 또는 다른 국가 적십자사 이런 데에도 뭔가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을 이 설파하는 그런 걸 활용한다고도 봐야 되겠죠.
김 교수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재미 친북 인터넷 매체인 민족통신도 12일 평양발 기사에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보당국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벌인 이른바 북풍 조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가는 중요한 이유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남북 간 격차 때문이라고 미국의 한 월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간지 리즌이 12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북한을 탈출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잡지는 정찰총국 출신 북한군 대좌가 한국에 망명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직 탈북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10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잡지는 특히 점증하고 있는 남북 간 격차를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한국보다 679%나 높고 산모 사망률도 한국보다 322% 높은 데다 기대 수명 면에서도 북한은 한국의 8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한국의 5%에 불과하고 식량 소비 면에서도 북한이 한국의 63%에 그치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잡지는 또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유럽의 민주국가 벨기에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한 반면에 북한에는 아예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법치 수준은 유럽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북한의 법치 수준은 점점 더 하락해 아프가니스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환경보호 면에서 한국에 크게 뒤진 데다 인터넷 접속 면에서도 한국은 국민 거의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반면 일반 북한 주민들은 아예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잡지는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대좌를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이 북한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목숨을 잃을 확률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6배나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 한 양국의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사드를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는 것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관련 논의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비통제 검증 준수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12일 영국의 민간기구인 합동국방안보연구소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 등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 2월부터 공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2월 7일 사드 배치 협의에 공식 착수해 지난달 4일에는 이 문제를 다룰 공동 실무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사드가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대해 중요한 방어 역량을 제공한다며 미한 양국이 사드를 최대한 조기에 한반도에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게 공식 협의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려 한다는 미국 정부의 구상은 지난 2월 미 국방부 피터 쿡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로즈 차관보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중국이 사드를 자국의 전략적 핵 억지에 대한 위협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2010년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의 그런 역량을 훼손하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중국의 주장과 달리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순전히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 역량을 끌어올리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8일 사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과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일일 뿐 중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VOA는 지난 한 달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 선박의 동향을 시시각각 보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마린 트래픽의 기능과 효과 등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자 BOA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원양 해운 회사 소속 선박들의 동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대북 제재 채택 직후 레이더망에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제로 제재안 통과 직전까지 15대의 위치가 파악된 선박들은 며칠 만에 7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선박들마저 차례로 자취를 감추더니 결국 제재 한 달이 넘은 12일 현재 모든 선박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제재 대상 선박이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건 한 민간 인터넷 웹사이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선박이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은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의 지도상의 위치는 물론이고 특정 항구에 입항했던 과거 기록과 예상 운항 경로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원한다면 미리 선택해 놓은 북한 선박이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이메일로 알려주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마린 트래픽을 통해 손금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BOA는 이를 근거로 제재 대상 선박이 대천과 울진 앞바다 등 한국 영해를 통과하는 모습부터 한때 필리핀 정부에 억류됐다가 이후 유엔으로부터 제재 목록에서 제외 판정을 받았던 진텅호가 풀려나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입항이 금지돼 영해를 하염없이 떠도는 선박들의 모습과 AIS를 끄고 켜기를 반복하며 운항을 하는 장면, 편의 치적을 통해 북한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국적을 달고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목격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북한 선박을 되돌려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북 제재를 이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본사를 둔 마린 트래픽은 전 세계 165개 국가에 AIS 수신 장치를 운영하고 이용자만 매월 600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위치 정보 제공 회사입니다. 마린 트래픽은 매월 8억 건의 선박 위치 정보를 기록하고 있고 총 65만 건의 선박과 항구, 등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도 모두 252척이 등록돼 입출항 기록을 비롯해 배의 길이와 무게, 사진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대변인은 VOA와의 통화에서 마린 트래픽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선박 업계의 투명성 확보라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pretty much to see where ships are and what they're doing all the time. Unless of course they turn off their...
예전에는 민간 차원에서 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얻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전 세계 선박들의 운영 방식이 투명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마린 트래픽이 만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 선박이 AIS를 끌 경우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홍콩 앞바다에서 사라진 골드스타 3호를 비롯해 여러 선박이 AIS를 끄면서 지금까지도 위치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제 항구 입항 시 AIS를 켜야 하는 규정 때문에 최소한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 입항이나 입항 시도, 출항 정보 등은 마린 트래픽을 통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나 정보기관이 아니더라도 개인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비롯한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제1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재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조선중고급학교의 신기룡 교장과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 대표, 인권운동가들은 12일 도쿄의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지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 교장은 일본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급에 재검토를 통지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차별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신 교장은 이어 조선학교는 납치나 핵, 미사일 등의 외교 안보 문제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 재학생은 일본인이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제1조선인도 배울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하세 히로시 문부과학상은 지난달 29일 조선학교에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28개 지방자치단체에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통지문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조선총련이 학교 교육 내용, 인사, 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의 공익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세 문부상은 기자들에게 보조금 감액이나 정지를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의할 점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각 지자체는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케이 신문은 2014년도에 132개 지방자치단체가 조선학교에 342만 달러를 지원했고 2016년 회계연도에도 127개 지자체가 276만 달러 이상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세 문부상은 통지문에서 학교 교육 내용 등을 보조금 중단의 이유로 언급했지만 보조금 중단은 이미 지난해 6월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제출한 대북 제재 요구안에 포함된 구상입니다. 그러다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자 일본 정부가 실제로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한편 조선학교는 정부 보조금이 끊길 경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 수가 크게 줄어 수업료가 많이 거치지 않아 교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보험료 체납 누계액도 9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케이신문에 따르면 1950년대에는 조선학교가 일본 전역에 161개에 재학생이 4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시점에는 97개 학교, 학생 6천 명 선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에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이미 소송이 제기돼 있고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도 이 같은 조치가 차별이라며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올해 예산안은 지방세수 비율 증대와 사회 간접자본 투자 확대, 그리고 악화하는 경제 여건의 미반영 등 세 가지 항목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은 1916년 북한 예산안의 특징을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2016년 국가 예산의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노후 부분 지출의 완만한 증가, 성장 목표치 증가세 둔화, 국가 성장 전략 부재, 국방 예산 소폭 감소, 그리고 긍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 등 12가지를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들 12가지 특징 가운데 특별히 3가지를 가장 눈에 띄는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Regarding the contents, it's interesting to see that they mentioned regarding budgetary revenue, they mentioned income from local areas.
내용 면에서 보면 먼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예산 수입 비율이 전체 정부 수입에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6 북한 예산에서 전체 국가 예산 수입은 중앙정부가 76.8%, 그리고 지방정부는 23.2%를 차지합니다. 프랭크 교수는 지난 2011년에는 지방세수의 비율이 16.1%에 불과했다며 지방예산 수입이 전체 예산의 약 4분의 1 비율로 증가한 것은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두 번째 특징으로 사회 간접자본 항목을 꼽았습니다.
Well, again, the problem is the North Koreans, of course, do not provide much detail. So they call it this Kibon Konsol Bumun, the capital construction.
Right. 2016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 대한 지출을 13.7%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의 과거 지출은 2014년 4.3%, 그리고 2015년에는 8.7%였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 예산안이 기본 건설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북한 경제학자들과 대화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도로나 공공건물 같은 사회 간접자본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이를 토대로 2016년에 특히 건설 부분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북한 예산은 날로 악화하고 있는 대외 여건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프랭크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The official version is obviously not affected as far as I could see. So there is still a moderate growth that they predict. The income from special economic zones, which should be affected by the
성장률 목표는 계속 높이 설정했고 이미 폐쇄된 개성공단 같은 특별경제구역의 수입도 증가하는 등 대외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프랭크 교수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외 여건이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데도 북한 예산에는 이런 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마지막으로 형식 면에서 북한 예산안을 대내외에서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is interesting is to note is that the budget report has not been overly publicized this time. Usually there are
북한은 통상 세 개 매체를 통해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한 개 매체에만 그쳤다는 겁니다. 프랭크 교수는 북한의 예산안에는 많지는 않아도 북한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담겨 있다며 하지만 북한뿐 아니라 해외 언론도 이에 별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는 요즘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평양은 물론 지방 곳곳에서 산림 복구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과 땔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신문과 TV는 요즘 나무 심기 70일 전투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오늘의 나무 심기는 단순한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70일 전투 기록상에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새겨가는 영예롭고 보람찬 애국 사업임을 깊이 자각하고
북한 TV를 보면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군인과 초중고교 학생들까지 동원돼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언천 고등학교 학생 이향입니다.
아, 향이 학생. 나무를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현재 22대 심었는데 아직도 심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전국토를 수림하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별 지시를 계기로 한층 더 요란하게 나무 심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를 장려하는 북한 노래입니다.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우리 사는 군이와 마을들마다.
북한은 1947년부터 70년 가깝게 매년 식수절 행사를 하며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울창했던 북한의 산림은 현재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상태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의 대외보험총국에 근무하다 지난 2004년 탈북해 현재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광진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네, 많이 놀랐죠.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잘 돼 있고 차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게 이제 산림이 잘 돼 있는 게 부러웠죠. 서울은 그 서울 시내 중심도 그렇고 조금 벗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인기척에 닿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북한 산림의 황폐화는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의 산림청과 유엔기구가 인공위성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산림 면적은 899만 헥타르로 남한의 1.4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북한 전체 산림 면적의 32%인 284만 헥타르가 황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990년 820만 헥타르에 달했던 북한의 산림은 2011년엔 554만 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마다 평양시 크기만한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인 탈북자 이민복 씨는 북한의 산림이 황폐화된 것은 에너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자 주민들이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마구 베어냈다는 겁니다.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이 불태는 거를 이렇게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이 나무를 찍을 수밖에 없고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고 뭐 풀을까지 긁어내서 이렇게 저 나무잎까지 긁어내서 불 때는 형성이 됐으니까요. 예. 그 에너지 자체가 없어서 저 공급이 안 돼서 그런다 이게.
주민들이 산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구는 소토지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토지는 198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식량 배급이 잘 안 되자 주민들이 산비탈이나 골짜기를 화전 등으로 일궈 자체적으로 식량을 마련한 것을 의미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물속 깊이 들어가서 화전을 일궈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은 당국이 억제함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인민들은 굶어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소토지 문제는 뭐 절대 농지 부족의 원인이 있지만 이런 마을 주변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산속 깊이 들어가서 일구는 화전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모든 것이 다 연계된 그 협동화 집단 영농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2년에 산림복구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65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돌보는 사후관리라고 김광진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심는 거는 이제 과제가 할당이 되니까 무조건 또 억지로 이제 심는 거죠. 근데 그게 나무가 풀으로 치고 이제 잘 살려면은 정말 사후 관리가 돼야 되고 자기 집 나무처럼 이렇게 가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요. 심는 거하고 사후 관리 그리고 실제 이제 숲이 푸르게 하는 거하고 완전 별개 따로 노는 거죠.
이민복 씨는 북한이 산림을 푸르게 만들려면 한국처럼 개인이 산과 산림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 여기는 경찰, 산림경찰은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 산들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개인이 다 산림 목숨 걸고 내 산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한 산림관수 하나가 어떻게 그걸 다 담당합니까? 그리고 내 산림 아닌데, 아, 그 사람들이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나무를 심는 식수절이 너무 이른 것도 문제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1999년 식수절을 4월 6일에서 3월 2일로 변경했는데 3월 초는 나무를 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4월 정도는 심어야 북한도 나무가 살 수 있는데 3월에 심는다. 이것은 전혀 그 기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북한은 1946년 3월 2일 김일성 주석이 모란봉에 올라 산림 조성에 관해 언급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식수절을 3월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난 2006년 세상을 떠난 영화감독 신상옥 씨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196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으로 70년대 말에 납북됐다 1986년에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다 간 신상옥 감독의 추모식 현장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새끼는 개고, 기생이 새끼는 기생이지. 무슨 잔말이 많으냐?
기생은 사람도 아니고.
고 신상옥 감독의 1961년 작품 성춘향의 한 장면입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허리우드 실버 영화관 2006년 4월 11일 작고한 고 신상옥 감독의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1926년에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경성중학교와 일본의 도쿄 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최인규 감독 밑에서 조감독 생활을 한 후 1952년에 영화 아기아로 감독이 됐습니다. 이후 1953년에 인기 여배우 최은희 씨와 결혼한 후 함께 영화 활동을 하면서 한국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됐는데요. 신상옥 감독의 아들인 신정균 감독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신 신상옥 감독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10년이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매년 추모 행사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추모 행사가 아니라 신상옥 감독님과 최은희 선생님께서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안양영화예술학교의 그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고요. 이제는 그 어떤 추모 행사를 벗어나서 조금 더 잔치적인 분위기로 가고 싶고 또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하고 싶어서 오늘 행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1961년 성춘향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등을 만들면서 베니스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소개되기도 했고 1963년에는 안양 촬영소를 인수해 운영했습니다. 또 1966년에는 한국 최대의 영화사였던 신필름을 세워 1970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1978년 홍콩과 동남아,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영화 홍보 활동을 하던 중 그의 아내였던 여배우 최은희 씨가 납북됐고 6개월 후에는 신상옥 감독도 납북돼 북한에서 신필름 영화 촬영소 총장을 맡으며 영화 소금과 불가사리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상옥 감독님께서 이제 그 전성기를 구가하시다가 70년대 초반서부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어떤 영화 검열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신상옥 감독님의 작품이 많이 위축이 되어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이제 북한에 납북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한 8년간 이제 북한에서 작품 활동을 하셨고
1986년 3월 13일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최은희 신상옥은 미국에 체류하다 2000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꾸준한 활동을 하다 2006년 4월에 신상옥 감독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출하셔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잠깐 이제 영화 만드시고 이제 한국에 오셨지만 신상옥 감독님의 숙원 사업인 그 징기스칸이라는 영화는 뭐 끝내 만들고 가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국과 또 북한과 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든 유일한 영화 감독이신다는 데 대해서 이제 자부심이 있고요. 네.
추모식에는 원로 배우 신영균, 문희, 신성일 씨 등 영화 배우와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 김세훈 한국영화진흥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신상옥 감독의 아내이자 그의 작품에 여러 차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배우 최은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안양예고 졸업생들의 추모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안양예고 11회 졸업생인 가수 이지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최은희 이사장님이 우리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입으로 나치되셨었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렇게 또 후배들이 잘 이어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우리 신상옥 감독님 추모제에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와갖고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신상옥 감독님은 이제 가끔 우리 무슨 행사 때 오셔갖고 말씀하시고, 최은희 이사님 같은 경우는 늘상 학교에서 꽃밭도 가꾸어 주시고 우리들한테 엄마 같은 그런 존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소풍 때도 같이 가시고 우리 재롱 떠는 거 다 보시고,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았고.
추모식이 열린 장소인 허리우드 영화관은 과거 신상옥 감독이 직접 운영하던 곳이라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날 추모식에는 일반인 관객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신상옥 감독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69년부터 60한 8년, 70년 초까지는 이 양반 다 영화 아니겠어요. 다 히트쳤다고 해서 가은 알지 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네? 연상군 큰 대작보다도 그런 게 더 상록수 이런 게 더 괜찮았죠.
그리고 그때 왜 납북됐을 때도 한참 떠들썩했다고 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그럼요. 그때는 사우디에 가서 취업을 해서 제가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나빠져가지고 이럴 때도 조심조심이라는 기억이 나요.
참 역사에 남을 인물이죠. 영화에 등에서 용감한 분이야. 하여튼 북한에서 이렇게 대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탈출을 했다는 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또 특조고정 갔다 오셔서 다시 말년에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 감독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추모식이 열린 종로구 허리우드 실버 영화관에서는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 13편을 상영하는데요. 추모식 당일은 1968년작인 여자의 일생을 상영했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 벙어리 삼룡, 이별, 이조 여자 잔혹사, 빨간 마후라, 꿈 등 신상옥 감독의 대표작들을 차례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오늘의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투표는 모두 끝났고요. 이제는 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갔는지 개표를 할 차례군요.
그렇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800여 개 투표소에서 12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6시 마감된 최종 투표율 53.5%로 나왔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투표율이 54.2%여서 이번에는 조금 더 높여서 60%까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전체 유권자의 53.5%만 참여한 선거로 마무리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각에는 각 지역 선거구마다 한 곳씩 설치된 253개 개표소에서 표심을 확인하는 개표에 들어갔는데요. 각 지역 후보들의 당락 여부, 오늘 밤 자정 전에 그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었는데 이 50%만 투표를 했다고 해도 투표 용지수가 엄청날 텐데요. 오늘 밤 자정까지 윤곽을 확인하려면 개표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의 그 선거 개표 기술은 다른 나라에 수출될 정도로 공신력이 높습니다.
네.
자동 집계 방식도 그렇고요. 절차도 그렇습니다만 매 선거마다 아주 숙련된 개표 요원들이 투입됩니다. 개표 절차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먼저 투표소에서 그 봉인된 투표함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각 지역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각 개표소에서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개표위원들이 추석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한 개의 투표함이 개봉이 되면은 그 투표용지를 바르게 펴는 개표요원들의 손을 거치면 이 자동 집계기로 이 투표용지가 들어가고 후보별 투표수가 집계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중앙선관위에 전달이 되고요. 각 방송사들은 이 선관위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게 됩니다. 지금 시각 한국 사람들, 주요 방송사가 진행하고 있는 선거 개표 방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초접전 대결이 예상됐던 선거구입니다. 인천 남동탑.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50.6%, 새누리당 문대성 후보가 33.2%,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당선이 예상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의 빈대떡 뒤집기냐, 천하장사의 뒤집기 씨름 한판이냐,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 37%,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이 시각 한국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선거 개표 상황을 분석을 하는 방송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참 개표 방송도 재밌게 합니다. 어떤 그 박빙의 승부가 있는 곳이 있다면 깻잎 한 장 차이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 왕년에 씨름 선수가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곳이 있는데
네.
뭐 한판 뒤집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전국 각 지역구마다 후보들의 얼굴 위로 득표율을 보여주고요. 당선자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이 당선 소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 박빙인지 또 어떤 이변이 나오고 있는지 선거 방송을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남다른 오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한국 국회의원 모두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오늘 한국의 유권자들은 두 개의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각 지역의 출마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뽑는 지역 후보 투표용지가 있었고요. 정당을 선출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전국 253개 지역의 선출직 국회의원이 253명, 정당별 비례대표가 47명, 그래서 모두 300명입니다. 모두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됩니다. 지난 13일간 선거 유세 활동에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 오늘 두근거리면서 역시 선거 방송을 지켜볼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처럼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서민들이 만들어내는 소소한 이야기들도 화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무려 110살이나 되는 할머니도 투표를 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110살의 송화분 할머니 투표장의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네.
1906년생인데요. 오늘 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최고령자였고 인천에서 106살 할아버지도 정정한 모습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처음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도 화제입니다. 이번에는 1997년생 19살 투표자들 20대 청년들의 소식인데요. 전체 유권자의 한 17.6%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사실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첫 투표권이니만큼 이 행사를 위해서 투표장에 나왔다면서 이 젊은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어서 이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 우리 투표합시다. 이런 투표 동료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선거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관련 소식이 있네요. 서울에서 메르스 의심 진단을 받은 외국인이 병원에 격리되고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동이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네. 한국이 오늘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한때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메르스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진단받은 한 아랍계 여성이 병원 응급실 앞 격리 장소에서 사라져서 보건당국이 이 여성을 찾아 숙소까지 찾아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해당 국가대사관의 협조를 얻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국가음압병동에 격리돼 있었는데 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여성도 그렇고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만약에 상황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메르스에서 안전하다는 음성 판정을 받아서 그랬겠지만 사실 한국은 오늘 지난해 혼란에 빠지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걱정했었습니다.
네.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었고요. 무려 16,000여 명이 격리됐던 메르스 사태였는데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이 메르스 종식을 인정받았지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메르스 의심 진단을 받고 사라졌다는 이 아랍계 여성 소식에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 이 여성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에 지금 여행을 왔던 모양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에 인후통을 호소했었는데 이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소식,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됐다는 소식 계속 이게 한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초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인데요. 올가을부터 운행 예정이라는 고급 고속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1등석 좌석처럼 누워서 갈 수 있는 좌석이 고속버스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마치 비행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탄 것 같은 분위기의 고속버스가 가을부터 달리게 됩니다.
네.
좌석마다 칸막이가 만들어지고요. 머리 받침에서부터 발 받침까지 원하면은 전체 좌석이 뒤로 눕혀지기도 하는 고급 좌석이 장착된 고속버스입니다. 사실 1년 전부터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 관련 법이 개정됐고요. 어제 국토교통부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9월 추석 즈음부터 프리미엄 고급 고속버스가 운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누워서 탈 수 있는 고속버스, 그러면 좌석 공간이 꽤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 일반 고속버스가 한국에서는 45인승입니다.
네.
조금 더 비싸고 고급화된 우등 고속버스 29인승인데요. 새로 도입된다는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21인승입니다.
네.
같은 실내 공간에 좌석 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 넓어진 좌석에는 개인용 탁자도 놓여지고요. 앞좌석 등 쪽에 비행기를 탄 것처럼 정말 그 개인 화면, 개인 모니터가 부착돼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답니다. 고속버스 운송조합이 지금 이 고속버스 제작을 발주를 했는데요. 공장에서 한창 제작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설이나 추석 이렇게 고향 가는 버스에 승객을 가득 싣고 떠나던 때가 있었는데 참 그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970년대나 80년대 시외버스 터미널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좌석수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가 없고요. 터미널에서 좌석을 구입해서 타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좌석을 미리 예매한 뒤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좀 대체적으로 보면 저렴한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KTX 고속열차나 항공기,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과 광주 구간에 그 KTX 고속열차가 다니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또 시내에서 시내를 연결하는 고속버스 등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편리한 것을 선호하는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승객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금일 텐데요. 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고급 고속버스의 경우라면 요금과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서울과 부산에 4시간 15분 만에 달립니다. 고급 고속버스. 지금 있는 그 최고 고속버스보다 한 7달러 정도 비싼 한 39달러 정도 요금이 될 거라고 하고요.
네.
서울과 부산 간의 그 KTX 고속열차는 2시간 40분 만에 달리는데요. 일반석이 편도 51달러 정도입니다. 항공기 55분 만에 날아갑니다.
네.
일반석 기준으로 하면은 51달러에서 66달러 정도의 가격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